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종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수성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이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큰 재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묻곤 하죠. 내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벌주시는 건가? 오늘은 바로 이 질문, 갑작스러운 사고나 불행한 일은 하나님의 처벌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 혹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건 아닐까 싶어서 두려웠거든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반대로 악한 사람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은 벌을 안 주시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두 분 모두 아주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신앙 안에서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행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처벌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자연 파괴로 인해 생겨난 질병과 재해입니다. 예를 들어 치명적인 성병이나 쓰나미, 태풍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처벌이 맞을까요?
저는 솔직히 치명적인 성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쓰나미나 태풍처럼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피해를 당하는 건 개인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게요.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죽고 나쁘게 사는 사람도 죽잖아요. 선별적으로 처벌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헷갈려요.
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자연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농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다스리고 지키라는 말씀은 인간에게 이 세상의 자연과 생태계를 보살피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려서 재해가 발생하는 건 사실상 우리 스스로 불러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이 처벌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생각해보면 쓰나미나 태풍도 기후변화와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인간이 마구 개발하고 탄소를 배출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한 결과가 거대한 재해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초래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생활 습관의 타락이 질병과도 연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대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 그 결과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성병과 같은 질병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의 질서를 벗어난 생활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병에 걸린 모든 사람이 다 방탕하게 산 건 아니잖아요. 수혈을 하다가 감염되거나 어릴 때 출산 단계에서 전염된 경우도 있으니까요. 단순히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걸린 거야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아요. 성병이 퍼진 건 사회 전체적인 구조나 잘못된 생활습관,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개인만의 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적인 질서는 파괴하는 것이 몸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놀랍기도 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성병에 걸린 환자 개인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에서 벗어난 생활 방식이 사회 전체에 퍼지면 그 결과가 질병이라는 형태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처벌이 아니라 우리의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면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는요?
자연재해의 경우는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결과로 자연 자체가 균형을 잃어버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인간이 책임감 있게 관리할 때 균형을 유지하죠.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이나 환경 파괴, 자원 착취가 계속되면 그 자연이 망가지고 재해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고의로 내리신 처벌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행동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탓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공범이니까요.
맞아요. 특정 개인이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자연을 어떻게 대해왔는지에 대한 결과가 쌓인 거잖아요.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모두 겸손해져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살인, 강도, 학살, 폭정처럼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 일들은 명백히 인간이 저지르는 악이잖아요. 하나님의 처벌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악함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그런 일들을 막지 않으시는 걸까요? 학살이 일어나도 막지 않으시고 폭군이 날뛰어도 그냥 두시는 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왜 악을 당장 멈추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사회의 끔찍한 악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설명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낼 때, 즉 하나님의 선한 가치관이 사라질 때 사회 전체에 살인, 분쟁, 불의, 무자비함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처벌이 아니라 인과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는 선택을 하면 그 결과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타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살인과 폭력이 넘치는 곳이 된다는 것이군요. 우리가 북조선에서 보는 폭정이나 학살 같은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사라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독재자나 폭군들이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끔찍한 일들도 하나님이 내리신 처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가치관을 배제하고 권력을 사용한 결과라는 거네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악을 허락하시냐고 묻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라고요. 노아 시대의 홍수 직전 인류의 모습도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계하며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폐계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계함이었더라. 아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폐괴하고 강포하다는 것은 부패하고 포악했다는 뜻이죠. 이것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나쁜 행동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선함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홍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세상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학살이 일어나고 권력자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 시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하게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악들을 보면서 왜 저런 사람만 벌을 안 받지? 라고 불평하기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가치관을 얼마나 붙들고 사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사회의 타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사느냐에 달린 것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은 분명 하나님의 처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관을 등진 이 세상의 타락이 만들어낸 비극이죠.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앞에서는 사람의 잘못이 빚어낸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시는 경우는 없는 걸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 부분이 솔직히 좀 무서웠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이시는 장면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사건들이 분명히 있죠. 민수기 16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아멘.
고라와 그 무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항하며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겠다며 들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와 권위에 고라 사람들이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죠. 그 결과 땅이 갈라지는 직접적인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라 사람들은 단순히 지도자에게 반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부정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와 신앙의 근본을 뒤흔든 거니까요. 그 파급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성도들을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려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것들인지를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땅 밑 지반이 약해서 큰 구덩이를 만들어내는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을 속이려 하다가 죽게 된 경우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처벌이 실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심판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거나 반역하는 행위였고, 둘째, 그 결과가 단순히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었고, 셋째, 하나님께서 그 일의 심각성을 공동체에 알리시기 위해 명백한 방식으로 처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겠네요.
맞아요. 이 사건들은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를 통해서 선언하셨거나 모세를 통해서 예고하셨잖아요. 그런 명백한 선언 없이 누군가에게 일어난 불행을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불행은 앞에서 본 것처럼 사회적 타락의 결과이거나 자연의 파괴로 인한 것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처벌도 아닌데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더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사회 구조의 피해자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험한 일을 당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 테니까요.
성경에는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해주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욥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욥기 1장 1절, 8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허락하십니다.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욥이 신실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죠.
솔직히 이 말씀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욥을 아끼신다면서 왜 사탄이 욥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더 가혹한 시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욥의 이야기는 단 단순히 욥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욥에게 닥친 모든 재앙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 친구들이 틀렸다고 하셨죠. 이 이야기는 고난을 겪은 사람에게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것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것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답해 주시네요. 예수님이 직접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건물이 무너져서 죽거나 정치적인 폭력에 희생되는 건 그 사람이 특별히 더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은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사고인 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겪은 고난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극을 이용해서 관중들을 정죄하거나 겁을 주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도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회개하라는 촉구였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나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계획일 수도 있겠네요.
욥의 이야기나 실로암 망대 사건은 공통적으로 고난이 반드시 개인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아멘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이나 사고를 무조건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된 생각일까요?
한마디로 불행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연 파괴의 결과일 수도 있고, 사회적 타락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처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의 죄와 전혀 무관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다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다, 혹은 반대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라고 단순하게 결론 내리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단순하고 위험한 생각인지 알게 됐어요.
네, 오늘의 내용을 두 분 모두 잘 이해하신 것 같네요.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불행이 하나님의 처벌인가라는 주제를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두 분은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사실 저도 무의식적으로 누군가가 불행을 당하면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가 아니다라고요. 제가 옆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조건 내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힘내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오늘 불행의 네 가지 원인을 구분해서 이해한 것이 특히 도움이 됐어요. 그동안 막연하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으로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연의 파괴나 사회적 타락의 결과로 생기는 불행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죄와 전혀 무관하게 찾아오는 고난과 같은 것들을 모두 하나님의 처벌로 단정짓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 곁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북조선 형제자매님들도 혹시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은 반드시 하나님의 처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과 자연파괴의 결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잃어버린 사회의 타락이 만들어낸 비극일 수도 있고 내 개인의 죄와는 전혀 무관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죄악에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며 살아가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어떤 직업을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선생님을 너무 하고 싶어서 지금 남조선에서 소학교 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심리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에 따른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두 분 모두에게 선한 길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남조선은 경기 불황으로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주로 경력자를 뽑다 보니 청년들이 일할 곳이 그리 많지 않더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취업 의지를 상실해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 소식들을 가끔 듣는데요. 취업을 생각하면 저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력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청년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리고 준비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정책 방향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자매님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격려에 감사합니다. 경제는 사람의 힘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말씀처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서라도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3장과 4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세상은 배경과 경력 위주로 사람을 뽑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 대부분은 성인이 되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무엘은 아무 배경도 경력도 없는 어린아이였을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히려 전문가이자 경력자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망치고 제사를 크게 더럽혔죠.
제사장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엘리 가문은 제사장 직분의 본질을 망각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혈통과 경력이 일과 전혀 무관할 수 있음을 엘리 가문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한나를 한낮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멸시하며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기였기에 하나님은 말씀과 이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주어지지 않는 시기는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봐야겠네요.
그래야 합니다. 타락한 시기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고 서원에 하나님께 다시 드린 아들이었습니다. 한나는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 아들의 상태를 살폈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들을 위해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귀한 아들을 위해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래서 사무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며 성장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하셨는데 한나와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에 배경과 경력과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어린 사무엘을 가장 어두운 시대에 불을 밝힐 자로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은 말합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워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나도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 힘주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면서 실력을 쌓으면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당시 제사장이요 사사인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만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들이 하나님이 소중히 맡긴 제사장 직책을 탐욕을 채우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목이 나고 관용하며 바로잡지 못했겠지요.
그러자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상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냉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치셨다는 것은 굉장한 재앙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하나님은 냉대하셨고 하나님이 냉대하시니 이스라엘 사회는 더욱더 죄로 가득하여 혼란스러워졌고 하나님은 이런 사회를 더 냉대하셨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었군요. 이것이 되풀이되면 될수록 죄는 깊어지고 넓어져 결국 심판을 받게 될 텐데요.
맞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갈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그야말로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를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막 주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머무는 숙소에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고 한 것은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치를 부각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자리를 대신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 번이나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죠. 사무엘에게 세 번이나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엘리에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세 번이나 찾아오고서야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최소장 엘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되네요.
맞습니다. 엘리는 그제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답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계속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한 연구조사 결과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한 아버지의 인생이 이후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18세기 동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을 조사했는데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였고 두 사람은 한 동네에 살았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 영적 각성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유명한데 한 동네 친구라는 맥스 주크는 처음 들어보는 인물이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맥스 주크는 불신자로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의 후손들을 보면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와 불황자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었습니다.
모든 후손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불우한 인생을 살았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에드워드의 계보는 맥스 주크와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는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부통령을 1명 배출했습니다.
두 사람이 후손에게 미친 영향은 완전히 상반되네요. 저도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통계입니다.
저를 통해 후손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면 좋겠습니다.
상의한 결과는 온전한 신앙의 전수유무에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 엘리 가문도 불량자들이 나오는 계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입어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 집안에 대해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 가문에 선포하신 일을 반드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고 제사장 직분의 영원한 권세가 영원한 저주로 대치되며 엘리 집안의 멸망은 번복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자신이 듣고 본 말씀과 이상을 알려주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사람에 대한 저주를 그의 면전에서 알리는 것은 어린 사무엘에게 너무나 무섭고 힘든 일이었겠죠.
엘리는 사무엘을 다그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다 말하도록 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올 것이 왔다 하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목사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이상을 보았다는 것은 새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네요.
잘 보셨습니다. 영적 황무지인 이스라엘의 말씀의 생명력을 가진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무엘은 세 가지 점에서 진정한 선지자였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지도 아래 있었고 그래서 그의 모든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무엘이 선지자됨이 백성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최남단을 뜻하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무명이었던 여인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얻게 된 사무엘 한 사람이 온 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보면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푸짐한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변화시킬 자들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 선지자요 사사였던 드보라 시대에 블레셋은 그레데와 에게해 지역에서 가나안 서쪽에 한 길 주변으로 이주한 해양 민족입니다. 철기 기술로 매우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정착해 살고 있는 땅은 원래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단지파는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주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죠.
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블레셋은 사사시대부터 다윗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몹시도 괴롭힌 민족입니다. 블레셋이 대이동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목적이 있어 이동을 한 거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채찍과 몽둥이로 가나안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향호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4천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비참한 패배이고 절망적인 사륙이네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자 장로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탄식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해 주셔야 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패하다 보니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패했을 때 이와 같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쟁에 패한 원인 분석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함께하지 않아 전쟁에 패한 것으로 판단해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법궤가 물리적으로 함께한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나아가 패배의 이유를 물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군요.
이 점이 여호수아와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패했을 때 하나님을 탓하면서도 장로들과 함께 전쟁에 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한 후 법궤를 이용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먼저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들고 나아가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이 없는데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법궤를 들고 나가려 하는군요.
혹시 제 삶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내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판단해 행동부터 옮기는 불순종의 행위는 없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후전 성도님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멘.
사무엘서 저자는 법궤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첫째, 법궤는 실로에 있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모세 때 만들어진 바로 그 언약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름 아닌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하늘의 천군 천사는 물론이고 만군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법궤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점을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둘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로 왔습니다. 엘리 가문에 대해 사무엘상 2장 3장은 두 번이나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블레셋의 침략은 결국 엘리 가문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군요. 악한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백성이 고통을 겪는 것인데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벌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자 백성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에 울린지라.
이스라엘의 7일째 되는 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 연상되네요.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가 전쟁터에 왔다는 것에 마음이 녹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난날 애굽을 재앙으로 친 이스라엘의 신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며 대장부가 되라고 전의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전투는 또다시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엄청난 전사자가 발생하고 승리를 위해 가지고 나갔던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3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두려움으로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주는 성도님들,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엘리는 잘 보지 못했고 영적 상태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과 이상을 보이시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사회는 죄로 가득하여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세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 가문의 저주가 확정되어 회개의 기회가 없고 제사장 직분의 영원한 권세가 영원한 저주로 대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어린 사무엘과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알았습니다.
신실하면서도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는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환히 밝히는 영광의 등불이 되십시오.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크게 패하자 장로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탄식하며 여호와께 묻지 않은 채 실로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 전쟁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법궤와 함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로 오게 되었고 블레셋의 침략은 엘리 가문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로 3만 명의 목숨을 잃었고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공의를 행하지 못했고 하나님도 더 이상 그 시대의 말씀과 이상을 보이시지 않으셨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 사회가 죄로 가득해지는 악순환에 빠졌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기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사무엘을 세 번이나 부르셔서 엘리 집안의 심판을 선포하셨고 사무엘은 엘리 가문을 대신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새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알려주며 한 사람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등불을 밝히며 살아가라고 권면하십시오. 블레셋의 침략과 패배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법궤를 전쟁에 들여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오게 되었으며 결과는 완전한 패배로 법궤가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당했음을 알려주며 블레셋과의 전쟁은 엘리 가문의 심판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닌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심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